뛰어난 학식을 지녔음에도 당쟁에 휘말려 제야로 물러나야 했던 이중환. 그는 마음껏 펼치지 못한 포부를 우리 산천을 유랑하며 달랬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땅 곳곳을 발로 밟으며 이중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대부였던 이중환이 이 땅을 헤매어 본 것은 붕당으로 서로 헐뜯고 모략하는 사대부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땀이 녹아있는 논밭, 살아 움직이는 장터, 비린내 나는 폭우, 그리고 그 속에서 억눌리면서도 줄기차게 살아온 민초들이었습니다. 사대부라는 신분과 서민들의 현실 생활에 괴리를 고민하며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이중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참, 이중환 선생은 개인적으로 어떤 비통한 마음을 가졌던 불운한 시대의 선비였죠.
네.
네. 그래서 걷고 걷고 유랑하고 유람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긴 뭐 사람이 좀 불운에 빠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행을 떠나거나 걷거나. 걷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걷는 게 좋죠.
네. 네.
뛰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뛰면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참 좋고, 걷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아, 진짜 좋은 치료법이에요.
네. 상처받으신 분들, 오늘은 좀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요.
네.
자,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제 뭐 고향에 와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시각쯤에는. 네. 지금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고향에 가면은 다들 그렇죠. 아,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가 있구나.
권진영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고향이 서울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 저 서울이에요. 서울.
You're from Seoul?
서울.
오케이.
정말 서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신인 때부터 선배들이 저 보면 너 고향 어디냐고. 서울입니다. 왠지 태백 냄새가 나. 이런 얘기. 태백 노래방에서 산골, 널 본 것 같아. 막
산골.
네. 네. 근데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도시. 태백 도시예요.
네. 그러네요.
가봤어요. 저 태백 가봤는데.
태백도 좋아요.
태백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네, 제가 시장님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그래요?
사실.
요렇게 생긴 얼굴이 태백 미인이라는 얘기.
굉장히 그럼 좋은 곳이죠.
네.
산 좋고 물 좋고.
그럼요.
자, 마음 같아서 사실 저도 서울 근교예요.
어디예요?
저희 고향은 광명시예요.
오.
돌도 되기 전에 서울로 이사와서 저도 서울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정말 서울 사람들은 방귀만 껴도 꽃냄새 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 진짜나? 옛날에 했던 개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향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네. 설 연휴가 끝나면 또 고단한 도시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죠. 먹고 살기 좋으면서도 고향처럼 푸근한 곳, 그런 곳은 없을까요? 이중환은 오늘도 그런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네 번째 시간. 어제까지 조선 팔도를 두루 돌아보는 팔도 총론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복거 총론으로 넘어갑니다.
네.
복거 총론은 택리지라는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핵심 생각, 저자의 생각을 담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조선 팔도를 돌면서 여기는 이래서 좋은데 이게 좀 안 좋고 여기는 참 좋은데 이게 좀 걸리네. 그럼 과연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일까? 이게 이중환이 복거총론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땅값 좋은 곳?
비싼
집값 곳, 오를 만한 곳?
그런 곳이 좋은 곳이지.
역세권? 강남 8학군?
맞아.
네. 이런 데가 이제 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중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그곳에서 만족하시나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명당의 조건으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입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배산임수, 2번 양래음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땅의 조건. 이중환 선생은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생리가 좋아야 하고, 셋째는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는 산수가 좋아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지리, 즉 풍수 지리부터 살펴보죠. 무릇 사람은 양기를 받고서 살아간다. 하늘이 곧 밝은 비침으로 하늘이 작게 보이는 것은 결코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까닭에 들이 매우 넓은 곳일수록 터가 대단히 좋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 순조로우면서 고른 곳이면 인재가 많이 태어나고 또 이런 곳에서 살면 병 또한 적다. 가장 꺼려야 할 곳은 사방의 산이 드높게 솟아서 해가 늦게 뜨고 또한 일찍 지며 밤에는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은 신령한 빛이 적고 음기가 쉽게 침입하여 혹 잡귀의 소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산 안개와 나쁜 기운이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이런 까닭에 좁은 산골에 사는 것이 넓은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넓은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싼 것을 산이라 하지 않고 모두 들이라 하는 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않고 수기가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 가운데서도 들이 탁 터진 곳이면 역시 좋은 터가 될 수 있다. 무릇 산 가운데서도 산 중에 으뜸되는 산 모양은 풍수가들이 말하듯 다락집처럼 치솟은 형세라야 좋다.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것이 제일이다. 뒤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길게 계속되어 들을 건너 갑자기 일어나 높고 큰 봉우리를 이루며 지맥이 감싸듯 작은 분지를 만들어 마치 궁성 안에 들어온 것과 같으며 주산의 형세가 온화하고 넉넉함이 큰 겹으로 된 집이나 높은 궁전 같은 곳이 바로 다음이다. 그리고 사방의 산이 멀리 있어서 들이 널찍하고 산맥이 평지에 뻗어내려서 강을 만나 들판에 터를 만든 곳이 바로 그 다음이다. 가장 꺼려야 할 곳은 뻗어내린 산의 내맥이 나약하고 둔하며 생기가 없거나 산의 모양이 부서지고 기울어져 수려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무릇 땅에서 생생한 기와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시골에서는 물 가운데나 물가를 갈 것 없이 흙과 모래가 굳고 촘촘하면 우물이나 샘물이 맑고 차다. 이와 같은 곳이면 살만한 곳이다. 만약에 붉은 진흙과 검은 자갈 또는 누런 황토라면 이는 죽은 흙이다. 그런 땅에서 나오는 우물이나 샘물에는 반드시 장기가 있으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무릇 물이 없는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산은 반드시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생성하는 묘미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지리에 합당해야만 강산의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풍수가의 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론은 쓰지 않겠다. 그러나 집터는 맷자리와 다르다. 물은 재록을 맡은 것이라 강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 할지라도 역시 시냇 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무릇 조산에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거나 기울어진 외로운 봉우리가 있거나 무너지고 떨어져 나간 듯한 형상이 있거나 엿보고 넘겨보는 모양이 있거나 이상한 돌과 괴이한 바위가 있어 산 위나 아래에서 보이거나 혹은 긴 골짜기에 높고 혀를 향해 찌르는 듯한 형태가 좌우와 전후에 보이는 곳은 모두가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산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밝고 깨끗하여서 사람이 한 번만 바라보아도 기쁨을 느껴야 하며 산세가 험상궂고 밉살스러운 모양이 없어야 좋은 것이다. 조수란 물 너머에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시내와 작은 개울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반면에 큰 내와 큰 강이 거슬러 흘러들어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대개 큰 강이 거슬러 들어오는 곳은 집터나 맷자리를 가릴 것 없이 처음에는 비록 흥하지만 오래되면 폐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과 음양이치에 합치해야 한다. 또 꾸불꾸불하게 유유히 흘러오는 것은 좋으며 활을 쏜 것처럼 한 줄로 흘러들면 좋지 않다. 장차 집과 정사를 지어서 자손에게 전하고자 하면 지리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 여섯 가지, 즉 수구, 들 형세, 산 모양, 흙빛깔, 물길, 조산조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네,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명당이네요. 수맥이 흐르네, 뭐 기가 모여있네, 조상님 맷자리를 잘 써야 자손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근거가 있긴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에는 네.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풍수지리설을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약용 선생, 가산 네. 선생은 네. 풍수지리가 사실이라면은 왜 지관의 자손 중에 높은 벼슬 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네, 그래도 지금도 사업이 자꾸 망하고 뭐 선거에서 자꾸 떨어지면 그게 다 부모님 맷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이장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많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장을 하고 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선시대는 더 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흥선대원군이잖아요.
네네.
이하응 씨. 유명한 지관을 찾아가서 명당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예산의 가야산 그 어느 곳을 추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가보니까
네.
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네? 했어요?
절에 그 주지 스님한테 돈을 왕창 주고
네.
절을 그냥 다 사버렸어요. 땅까지 주변 땅까지.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이장을 했죠.
오.
그래서 아들하고 손자가 왕이 되긴 됐잖아요.
그렇죠.
고종하고 순종황제가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네네.
손자니까.
네.
근데 결국 조선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됐으니까.
우와.
명당의 기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한 2대 정도.
맷자리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풍수가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풍수 인테리어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
풍수 인테리어를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네. 또 몇 분 압니다.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네.
안 되는 집에 가면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데 벌써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아.
그 입구에 무슨 신발장에 신문은 쌓여 있고 그
맞아,
옆에
맞아.
막 카운터에 또 옆에 막 그 저 쌀자루 놓여 있고 이러면은 그게 벌써 풍수가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냥 봐도 기가 막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원하게 하고 간편하게 하고 좀 심플하게.
심플하게.
드나들 수 있게.
무조건 그런 그냥 보기에도 깔끔해야 되나 봐.
그럼요. 네. 그래야 손님이 오지. 손님이 오면은 왔을 때 기분이 좋고
네.
그래야 또 기분 좋게 먹고 그러는데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입구가 지저분하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건데
네네.
이 택리지에서 이중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섯 가지예요. 뭐 사실 따져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물이 돌아다니다가 빠져나가야 농사짓기 편하죠.
네, 그렇죠.
들이 넓으면 지형이 단조로우니까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겠죠. 산세가 험한 것보다는 좀 아담한 게 좋고.
그러네요.
흙의 빛깔이 좋아야 한다는 거는 이 먹는 물이 맑다는 거고 산은 멀리 있고 물은 가까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풍경화 한 폭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면 그렇게 많이들 그렸던 것 같아요. 가운데에 집을 먼저 그리고 집 뒤에 산 있고 집 앞으로는 시냇물 흐르고.
그렇죠.
아, 이게 다 풍수지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배산임수. 아, 산이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게 감싸주면서 강이 있어서 먹고 살기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요즘에 이렇게 둘러보면 다 아파트고 다닥다닥 붙은 집뿐이니 배산임수 이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네.
자,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네.
목현정님. 지금 도서관에서 이어폰 끼고 공부하고 있는데 불끈불끈 공부 의지가 돋고 있습니다.
우와.
고전 읽기를 들어본 사람만이 느껴보는 이 자신감과 힘. 친구들에게 고전 읽기 들으라고 카톡 보내고 있습니다.
우와.
진영 언니와 명로지님의 연기와 설명 참 훌륭합니다. 감탄하면서 듣고 있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목현정님 감사합니다.
목현정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고전 읽기 학창시절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들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한돌이 부릅니다. 한매줄기. 살기 좋은 곳의 조건, 이중환이 든 두 번째 조건은 생리입니다. 생리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즉 경제적 이익,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생리라는 거는 경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어허, 어디 양반이 돈을 논한단 말인가. 양반 체면이지 천박하게. 양반이란 자고로 배는 고파도 글을 읽으면서 배를 채우는 법일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매일 책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아, 애가 배고파 우는 소리 안 들려요?
네. 이제 이 부인이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네.
좋아, 내가 돈을 벌어오겠다 하면서 떨치고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양반이 돈에 관심을 가지면 소인배라고 여기던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아니 양반이라고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삽니까? 사대부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중환과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들어보시죠.
무엇으로 생리를 논할 것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식 대신 바람과 이슬만을 먹으며 살지 못하고 옷을 가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득이하게 먹고 입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모를 받들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거두어야 하므로 재리를 경영하여 살림을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 공자도 넉넉하여진 다음에 가르친다고 하였다. 옷을 헐벗고 밥을 빌어먹으면서 어찌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겠는가. 부모를 봉양하지도 못하고 처자에 대한 윤리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가만히 앉아서 도덕과 인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이름에는 민감하며 실용에는 등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늘 하기 어려운 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남몰래 악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자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먼저 의식의 원천이 되는 일에 힘쓴 뒤 예의의 발단이 되는 것을 닦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악한 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푸른 소나무를 벗삼고 흰 구름과 짝하며 돌을 베개 삼고 흘러가는 물에 양치질하며 아침 안개 속에서 밭을 갈고 저녁 달빛 아래서 물을 긷는다면 그 뜻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그 옛날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백성이었을 때의 일이다. 만일 이러한 것으로서 규범을 삼는다면 관례에 반드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치를 필요도 없으며 초상을 치를 때 반드시 관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제사가 반드시 제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 어찌 시행할 수 있으랴. 이런 까닭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은 자를 보내는 데에는 모두 재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물은 결코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다. 그 다음이 배와 수레이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택리지에서는 농업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목화산업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목화가 돈이 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네네.
그 벼농사가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목화는 입는 것과 관계가 되는 필수적인 작물이죠. 뭐 그때는 무슨 저 합성섬유도 없었을 테고.
네.
겨울에 목화로 솜옷을 만들어 입어야 됐기 때문에요.
네.
이외에도 이중화는 특용작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안의 담배, 전주의 생강, 한산의 모시, 안동의 왕골 등등 이런 거를 잘 살려야 돈이 되는데 그 돈을 생산하는 농민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져가는 게 문제다. 뭐 아. 이중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중환 같은 사람을 농수산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그러게,
건데
그러게.
왕은 유배를 보냈으니 이거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예전에야 농업 같은 1차 산업이 돈이 됐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지금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먹고 살기 좋은 곳 아니에요?
이중환이 누굽니까? 네. 그 정도 성견지명은 있었어요. 배와 수레가 중요하다.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게
네.
이중환 선생입니다.
아.
상업과 농업의 중요성 또 그것과 못지않게 교통과 유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본 와. 거죠.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서 국제무역이 중요하다.
와.
이 국제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상상 초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농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외교통상부 장관도 같이 맡으셔야 되나요?
겸직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럼 이중환이 말하는 대로 조선시대 상업, 교통, 국제무역의 중심지 어디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충청남도 강경이에요.
아.
택리지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강경에 대해서.
네.
어민과 산간 농민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물건을 교역한다. 해마다 봄, 여름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을 때면 비린내가 마을에 가득하고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어 항구에 늘어선다. 한 달에 6번 열리는 큰 장이 서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 화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예, 그때는 정말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죠.
그러네요.
전국에서 배가 모여줄 정도로 번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도로교통이 발달하고 포구가 좀 죽으면서 옛날의 영광만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됐죠. 그래도 강경젓갈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강경젓갈에 이렇게 따순 밥 한 숟갈 먹고 싶네요.
아 배고파.
네, 어쨌든 내용으로 가서 이제 지리, 생리에 이어 살기 좋은 곳의 세 번째 조건 인심으로 넘어갑니다.
네.
동네 인심이 좋냐 나쁘냐 이거 살 곳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중환이 말하는 인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사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일반 백성들 사이의 인심이고요.
네.
이중환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사대부들의 인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그런데 당시 사대부들의 인심은 자신이 속한 붕당,
네.
그러니까 당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가 동인이냐 서인이냐, 남인이냐 북인이냐 이런 붕당끼리는 친하고 다른 붕당 사람은 미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아파요. 국사 시간에 골머리 아팠던 거 여기서 또 만났어요. 노론이니 소론이니 뭐 동인 서인이니 남인은 뭐고 북인은 뭐고 대북 소북은 또 뭔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그쵸. 판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붕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국사 공부 들어갑니다.
네.
그 과정과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선생님들은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도
그러니까.
몰라 외우라고만 하고.
아 이제 배우네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조선시대의 당파 그러니까 붕당이
네.
어떻게 생겨났냐면 조선 선조 때
네.
이조 전랑이라는 위치, 지위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선비들
아.
사이에. 이조전랑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한 5품 정도 되는데 힘이 세.
오.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이조전랑한테 앉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 누가 이조전랑이 되느냐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조전랑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 조선 후기 당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조 때 김효원이 훌륭한 명망이 있다고 전랑에 추천되었다. 그때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조참이 심의겸은 그가 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김효원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행과 문장이 있었고 또한 현명한 사람을 추대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좋아하여 젊은 선비들의 마음을 크게 잡고 있었다. 이에 선비들이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 심의겸을 가리켜 어진 사람을 맞고서 권세를 농락하는 자라고 공박하였다. 심의겸은 비록 왕실의 외척이지만 일찍이 권력을 잡은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선비들을 도와서 뿌리 내리도록 한 공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 많고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심의겸을 옹호하였다. 이에 선배와 후배가 두 개의 파벌로 갈라졌는데 처음에 미미했던 일이 점차 커졌다. 그리하여 계민년과 갑신년 사이에 동서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졌다. 당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으므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 하였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라 하였다. 동인은 김효원, 유성룡, 김우홍, 이산해, 정지연, 정유길, 허봉, 이발 등을 추대하였고 서인은 심의겸, 정철, 윤두수, 윤근수, 구삼행 등을 추대하였다. 이것이 곧 붕당의 시작이었다. 이보다 앞서 영의정 이준경이 임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문을 남겼다. 벼슬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장차 붕당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옥당 관원으로 있던 율곡 이이가 상소를 올려 상소로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죽어가는 사람이 말이 악하다면서 이준경을 나무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파가 갈리게 되자 이인은 자기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고 동인과 서인 사이에 들어서 양쪽을 화해시키고자 힘껏 노력하였다. 그러나 나라에서 여러 차례 사활을 겪은 것이 모두 왕실의 외척 때문이었으므로 선비들은 외척을 미워했다. 그런데 심의겸이 마침 외척이었던 까닭에 백성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때에 인순 왕대비가 돌아가시고 선조가 종지로서 대통을 잇자 심의겸의 권래 연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데도 동인은 명분에 집착하여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였고 심의겸이 옳다고 하는 사람을 모두 그르다고 치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 선비들은 아름다운 명분만을 흠모하였으므로 동인의 수가 점차 많아졌다. 이이가 처음에는 조정을 해보려고 힘을 다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선비들의 논의가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보고 대사헌이 되어서는 심의겸을 탄핵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인은 본래 서인은 아니었다. 율곡이 병조판서로 있던 어느 날 옥당 홍적의 집에 가서 홍적이 쓴 시를 읊었다. 지는 꽃잎이 높게도 낮게도 날아 고르지 않네. 율곡은 이 시를 당시의 격조라고 칭찬하였다. 이때 명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홍적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인 것은 공을 탄핵하는 일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이인은 이미 공정 논의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소 라고 말한 뒤 일어서서 나갔다. 허봉이 율곡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임금이 노하여 허봉을 귀양보냈다. 대사관 송응계가 율곡을 또 탄핵하니 임금이 또 그를 귀양보냈고 도승지 박근원이 동료를 거느리고 이 일을 되짚어 엎드려 아뢰자 임금이 또 그를 귀양보냈다. 이것을 두고 계미 삼찬 즉 세 차례의 귀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봉이 탄핵한 내용에는 뜬 소문을 주워 모은 것이 많았고 실제 잘못은 적었다. 이렇게 되자 이 일을 옳다고 하는 자가 심의겸을 옳게 여기는 자 중에 많았고 이때부터 서인들이 많아졌다. 이인은 유학자로서 이름이 높았고 서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세 차례 귀양을 보낸 일에 손을 쓴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 이 일로 전국을 소란케 하여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으니 세 차례 귀양 보낸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다. 율곡 이인은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죽었다.
어, 네.
그러니까 동인 서인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굉장히 단순하네요.
단순해요. 네. 예.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서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
그러니까요.
그 지금도 사실 정치인들을 보면은 서로 조금만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탈당해서 새로 당을 만들거나 네. 당을 옮기고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보기엔 뭐 이렇게 별다른 것도 없어요.
네네. 네. 조선시대 똑같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야. 근데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요.
네네.
북인은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뉘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다는 건 다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좀 좋았겠어요.
아니야.
근데 정말 별거 아닌 문제로 싸운 것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왕이 죽었는데 왕의 어머니가 상복을 9개월 동안 입어야 되냐, 1년 동안 입어야 되냐, 이걸로 파가 갈려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진짜?
그냥.
아니.
예, 사실 요거 현종과 효종 때,
네.
송시열파하고 그 반대파가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는데, 9년상, 1년상,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상, 3년상 이런 문제로, 요게 사실은 이제 왕권 인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네. 상복 입는 것 때문에 그냥.
유치하네요. 당파에 따라서 인심이 다를 정도라면 어느 정도나 심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설마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는 사이? 설마 양반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인사하네요.
그래? 진짜?
아니 이중안에 택리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
네, 서로 인사도 안 한대.
와.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지.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네.
집안끼리 당이 다르면은 결혼 못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네, 로미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되는 거고
와.
그리고 다른 파 사람하고 뭐 웃으면서 차 한잔하면은
네.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
어머.
하인들도 동인파에서 일하다가 네. 서인파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어머.
네, 말도 안 했지 뭐.
아니 그렇게 학식 높고 인품 높으신 양반들이 와 정말 속 좁은 밴댕이 저리 가라였네요.
우리가 이게 파 갈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최불안 선생님이 그렇게 웃으셨나 봐.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웃으셨구나.
네. 참 어이가 없을 때는 웃어줍시다.
네. 여러분 같이 웃어.
자. 자유 게시판 또 올려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네. 한은수님께서 내 나이 50에 고전 읽기를 들으며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처럼 일하는 주부들이 듣기에 너무도 감사한 프로죠. 진작 듣지 못함을 후회하면서 요즘은 다시 듣기로 지난 것들을 전부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 후철님도요. 두 분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제가 TV보다는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요즘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문학에 관심도 많았던 차에 EBS 라디오를 그중에서도 고전일기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의 삶에 큰 기쁨을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연시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훈훈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퀴즈 드릴 테니까 한번 퀴즈도 풀어보세요.
네.
풍수지리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명당의 조건으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입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배산임수, 2번 양래음수.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범을! 응? YJ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등산범을! 등을 바라보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본다. 등산! 보물! 아닌가? 아니면 말고. 참 재능이 못 들어가네요.
재밌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죠?
네. 음악 들려주세요.
김치해적단이 부릅니다. 곡감 랩소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중헌의 택리지를 읽고 있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의 세 번째 조건, 인심. 그런데 이중헌은 여기서 붕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붕당 정치가나 폐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주 작심하고 쓴 것 같아요.
이중헌이라는 이런 인재가 유배를 당하게 된 것도 모두 붕당이 근원이거든요. 붕당 싸움에 말려들어서 평생 유배를 다니는 신세가 됐고
네.
또 정약용 같은 그런 시대의 천재도 붕당의 또 희생물이 됐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선이 정 망할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안타깝네요.
인재들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그 입장이 다르다고. 이중환의 입장에서는 붕당이라면 아주 치가 떨릴만도 한데
네네.
복고 총론 중에서 인심편 그 중에서도 당쟁으로 변한 팔도의 인심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개 사대부들이 사는 곳이고 인심이 무너지고 고약하지 않은 곳이 없다. 당파를 만들어 죄 없는 자를 걷어들이며 권세를 부려서 일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한다. 자신의 행실을 단속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비판은 싫어하고 한 지방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한다. 당색이 다른 사람과는 같은 고장에서 함께 살지 못한다. 혹시라도 다른 당색끼리 살게 되면 마을의 골목에서 서로 나무라고 헐뜯으며 욕을 하며 산다. 신축년, 이민년 이래로 조정에서는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 간의 원한이 더욱 깊어져 서로 역적이라고 덮어씌웠는데 그 영향이 아래로 시골에까지 미쳐서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서로 용납하지 않은 형세에 이르렀다. 이색이 타색과 친하게 지내면 저리가 없다고 하거나 투항하였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였다. 건달이나 천한 종들을 막론하고 한번 아무집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면 설령 집안을 바꿔서 섬기고자 하여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사대부로서 어질고 어리석음, 높고 낮은 품위 등은 같은 당파 가운데서만 통할 뿐이고 다른 당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 당색의 사람이 저 당색에게 배척되면 이 당색에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는데 저편에서도 또한 그러했다. 비록 죄가 천하에 가득 차 있더라도 한번 다른 당색에게 공격을 당하면 시비와 곡직은 논할 것도 없이 때를 지어 일어나 도우며 도리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또한 비록 돈독한 행실을 하고 숨겨진 덕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당파가 아니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옳지 못한 것부터 먼저 찾아낸다. 대개 당색이란 것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에서 일어났는데 자손들이 그들 조상의 논의를 지킴으로써 200년 동안 굳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굳은 당이 되었다. 노론과 소론은 서인으로부터 분열한 지가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간혹 형제의 숙질 간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자들도 있다. 그러나 명색이 한번 갈라지면 마음이 초나라와 월나라 같이 멀어져 같은 당색과는 서로 의논하면서 지극히 가까운 친척 간에도 서로 말조차 하지 않는다. 이 지경에 이르면 하늘에서 내린 성품과 윤리도 모두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근래에는 탕평책의 영향으로 사색이 모두 조정에 함께 나아가서 오직 벼슬만 할 뿐이고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던 의리는 모두 고가 씌우듯 숨겨버렸다. 사문의 시비와 나라의 충신과 역적에 대한 논란도 모두 지나간 일로 돌려버린다. 사납게 피를 흘리며 싸우던 버릇은 예전에 비하여 비록 적어졌으나 옛 습속에다가 나약하고 게으르고 줏대없고 매끄러운 새로운 병통을 첨가하게 되었다. 그 마음은 진실로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으나 입으로 말하면 모두가 혼연히 한색이 된 것 같다. 매번 공식적인 자리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조정의 일을 이야기하면 서로 이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우스갯소리로 우물쭈물 넘겨버린다. 그런 까닭에 의관을 갖춘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만당에 가득한 웃음소리뿐이다. 정사를 살피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며 실제로 나란 일을 걱정하고 공적인 일을 받드는 사람이 적다. 관직을 매우 가벼이 여기고 관청을 마치 주막집처럼 여긴다. 재상은 징용이나 지키는 것을 어질다 하고 삼사는 말을 아니하는 것을 고상하다 하며 외관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니 이대로 가다가 종말에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영조가 탕평책을 썼다고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탕평채처럼 당파를 초월해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게 탕평책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요?
영조의 탕평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죠, 물론.
네.
근데 관료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모든 당파에서 두루두루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후보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우리가 배우기로는 담쟁이 조선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요. 지금은 당쟁이 당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붕당 정치라고도 하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어요. 조정이 어느 한 세력의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 네, 이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서 정치를 활성화시켰다. 이런 공도 크지만 조선의 붕괴를 가져온 것은 물론 붕당 정치와 함께 그 뒤에 이어진 영정조 이후에 이제 순종 때부터 이어진 순조죠? 순조 때부터
네.
이어진 세도 정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그 말하는 그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는 세도 정치.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네. 네.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중화는 붕당 정치의 피해자 입장이니까 사대부 그 인심 좋은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긴 찾았나요?
이중화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사대부 인심이 좋은 곳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대부가 없는 곳을 찾아라.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김도 끊고 홀로 착하게 살면 농부나 수공업자나 장사꾼이 되더라도 중을 읽었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 그래.
좀 씁쓸한 결말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택리지를 쓴 이중환의 노고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고개를 숙이고요. 자유게시판 사연 또 하나 볼게요.
네. 조장희님께서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고전읽기를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예요.
네.
매일 출퇴근길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들으며 회사를 가고 있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읽기를 알게 되고 열국지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은 물론이고요. 집에서 쉬거나 할 때 과거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듣고 있어요.
오, 예.
2014년은 고전읽기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예, 감사합니다.
택리지 네. 마지막 시간인 내일은 살기 좋은 곳의 마지막 조건 산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꼽아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정일 선생님 이 택리지를 번역해 주시고 한 권으로 읽는 택리지를 쓰신 신정일 선생님 나오시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권진영의 고전읽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30일 목요일 제목 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의 조건 살기 좋은 곳의 조건 첫째 풍수지리상으로 복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하고 둘째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동네 인심이 좋아야 한다. 뭐 네 번째 조건, 산수 경치가 좋아야 한다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대충 이런 것들이 이중환이 말하는 살기 좋은 땅의 조건이다. 요즘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지금이야 뭐 풍수지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양의 볕 잘 들고 뭐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먹고 살기 좋은 것? 이것도 바꿔야 되지 싶다. 일터야 뭐 차 타고 출퇴근하면 되니까 집은 그저 교통편한 역세권에 있어주면 좋겠지? 그리고 동네 인심? 오, 요즘같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인심 좋은 곳이라는 조건이 먹힐까? 뭐 인심이 나쁜 것보다야 좋겠지만 주차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럼 지금은 살기 좋은 곳의 조건으로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 있는 집안은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이 있는 곳. 아직 내 집 장만 못한 사람들한테는 전세 폭등 없는 곳. 자취생한테는 24시간 식당과 편의점 가까운 곳.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땅값 오를 만한 곳을 1순위로 꼽지 않을까? 그럼 난 뭐냐고. 에이, 이런 걸 꼭 물어봐야 되나? 그야 당연히 집집마다 킹카 훈남, 응? 상남자들이 사는 동네지 어디겠어?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 인명과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힐 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다음 생각에서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를,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극 목각인형 콘서트와 연극 동백 아저씨와 소설처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네. 배산임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피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92년 환경보전 콘서트 주제곡이죠. 넥스트와 신승훈, 김종서, 서태지와 아이들 등이 함께 부른 더 늦기 전에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